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이다 하니라. 29절 말씀까지 공독했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전체를 그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시간상 후반부만 봉독해드렸습니다. 앞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 자기의 사역과 자기가 믿는 바의 내용을 그 근본적인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를 만났던 사건,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주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된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주를 본 일에 특별히 증인과 사환이 됐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26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속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이거예요. 무엇에 관한 것이냐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우리가 결국 부활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모든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아그리빠 왕에게 특별히 열심을 다해서 권하는 대목이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 즉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라 하는 일에 주를 보았다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주를 본 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난 것을 본 일, 이것이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사건을 여기 말고 22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변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바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는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먼저 가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주님을 만난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준 사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잘 나타난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특별한 그의 직분입니다. 22장으로 가시죠. 22장에서는 10절 우선 보시면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9장 사건과 22장 사건 그리고 오늘 26장 사건 세 가지가 조금씩 그 초점을 달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장에서는 1차적으로 주의 이름을 증거할 일꾼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장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도가 아니라 이방을 위하여 보냄을 받는 사도라고 그 초점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26장에 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일이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본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내가 나를 본 일의 증인.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태껏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회심 이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전통적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열심을 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자기가 핍박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하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 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그는 메시아다. 이것만이 그의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문제, 이런 식. 즉, 그 전에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이제 회심해서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밖에 신자의 회심이 그 전 생애와 그 후의 생애를 차이나게 하는 정도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회심해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9장 사건이나 22장 사건이나 26장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열심을 내던 자가 이제 회심해서 주의 부활과 주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를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바치는 열심 있는 사자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그 둘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 이상의 비교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 그럴 때 우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먼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전에는 모르고 주를 반대했지만 주를 만나보고 나서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부활하셨구나를 알고 나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라는 식으로 성경이 초점을 갖고 묘사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나 같은 것도 구원했다라는 데에 사도 바울의 직분에 초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자기 회심에 관한 설명에서 두드러지는 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본 일에 증인이 되리라 해서 나를 봤다는 것이 주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라 나를 만나줬다는 데도 초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나를 봤다가 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식으로 볼 때는 나 같은 것이 주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즉 나를 충성되기 되이 여겨줬다 말이죠. 은혜를 입은 것. 나 같은 것,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셨다는데 나를 본 것의 증인이라는 초점에 하나가 있다고요. 이거 얼마나 다른 건지 아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몇 없고 눈을 감는 사람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요, 너무 행동적이라고요. 행동적이라는 게 나쁠 건 없죠. 우리의 신앙은 이러기 쉬워요. 그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회심에서는 주를 위해서도 산다. 그래가지고 주를 위해서 한 어떤 일들로 내 신앙생활이 많이 발전됐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물론 발전한 거죠. 예전에는 돈이 생기면 나 좋은 것만 했지만 이제는 돈이 생겨도 주를 위해서도 쓴다. 시간이 생기면 내 쾌락을 구했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주를 본 것은 주가 누구신가를 알고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를 본 일, 맞아, 뭡니까? 황제 폐하를 아련하게 된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을 주께서 만나주셨다는 대목이 있다고요. 나 같은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이 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주를 만나기 전 생애와 만나고 난 회심 이후의 생애가 뭐에서 달라지냐면 은혜라는 단어로서 구별이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그 인격으로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6장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자기 설명을 잘 보세요. 26장 10절 보십시오. 회심 직전에 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예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열심을 시행해 나가는 걸 보면 사납고 거칠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인을 불사하는 겁니다. 격분했고 심히 그 사납고 거칠고 그 뭐 패기 만만하게 나갑니다. 그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다 부수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킨 후 그리스도를 만난 후는 뭐가 다르냐 하면 지금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스도에 대해서다, 아그리빠에 대해서는 그가 전혀 그 증오심이나 적개심이나 거칠고 사나운 반발이 없다는 걸 보십니까? 왜 그렇죠?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주의 은혜를 입어 주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하여금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과 적개심을 포기하게 만든 모습,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회심과 그가 주를 본 일이 만들어낸 증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할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신앙은 그가 예전엔 자기만을 위해 살던 것을 이제는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을 내느냐로만 신앙이 점검돼서는 안 됩니다. 뭘로 점검돼야 되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그러하여금 얼마나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동참한 온유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인내로 나타나느냐가 나를 본 증인의 핵심 되는 요소여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유순해지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신자들은 말 잘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덜 떼먹기는 안 믿었을 때와 똑같고 단지 하나 변한 게 뭐냐면 헌금 내고 주일날 가서 찬송 부르는 것만 다르다. 이건 아닙니다. 이걸로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의 다른 점은 바울이 이제 주를 위하여 죽음을 불사하고 누구 앞에 서서라도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의 사명을 이루는 그의 그 어떤 추진력, 의지력에 그의 사도된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고 그가 대접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온유하고 사랑을 놓지 않고 있는 데서 그의 증인된 핵심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시죠. 바울 스스로가 자기 선교 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아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그가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주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는 악당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육체대로 그를 알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늘 누가 혹 악한 짓을 하고 죄에 파묻혀 있고 부패해 있고 더러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도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의 총독들은 로마 총독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패했고 정말 탐관오리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에 대하여 전혀 빈정거리거나 저들을 비난하거나 저들에 대해 원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베스도도 이렇게 꼭 부르죠. 각하라고. 아첨을 떠는 차원에서 각하가 아니라 존중해 줍니다. 그의 인격과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그리빠 왕이 자기 친 여동생하고 결혼한 근친 상간을 한 도덕적으로도 심히 부패하고 몹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그는 진실된 마음으로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거기에 여러분도 동참하십시오. 왜요? 계속 봅시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바울이 주를 본 것으로 무슨 증인이 되죠? 이 화목해 하는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나 같은 것도 불렀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겁니다. 그를 불렀고 그를 불러서 뭘 하시겠다고요? 바울이 이해한 것 같이 긍휼과 자비의 본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나 같은 것도 구원을 얻었다. 하물며 당신이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입니다. 그는 알아요. 지금 한 사람이 죄악 중에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대하고 있는 한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먼저 침을 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의 전 생애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시각입니다. 달라요. 이런 데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 대접받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경멸과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간적인 적개심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오히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그러하여금 이런 변화를 초래케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주를 본 것이 이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와 주의 성품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지는 것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지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목청이 크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지도 모르죠. 독사는 모가지를 꼭 뻣뻣이 하고 다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자와 신자 사이에 서로 경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 건 이런 기준이어야 됩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냈는가? 누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만났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연그러 가든가 이겁니다. 못난 사람에 대해 누가 더 오래 참느냐입니다. 고장난명이라 그러죠. 손바닥은 혼자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둘이 같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고장난명, 혼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손바닥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함께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거죠. 교회 안에 베스도도 있을 수 있고 아그리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없는 거죠. 바울이 없어요.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2,000명이고 바울은 저 하나뿐입니다. 해낼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하기 직전에 사울이 하나 저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 시점에서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점검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 같은 데로 가보십시다. 이런 구절을 여러분 조심해서 보아주십시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자,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보시고 그것이 왜 그렇게 나누어지는가의 원리를 이제 분명히 해둡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의 대표적인 잘못은 뭐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의 생각 속에 사는 겁니다. 무지합니다. 감각 없습니다.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자기가 전부입니다. 회심을 해서 뭐가 달라지죠? 귀를 보아서 내가 전부가 아니라 주의 뜻이 전부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 뜻은 뭡니까? 우리의 뜻은 인간의 죄의 본성의 뜻은 내가 잘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자존심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께서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주를 보고 바뀌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를 죽이지 않고 주께서 내 죄를 대신 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주를 본 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우리가 뭘 배우죠?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도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도덕은 그것 자체의 가치가 있어서 도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세우기 위해 도덕이 필요하지 나를 치장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 도덕은 등장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셈입니다. 25절 계속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앞에 있었던 것 방탕, 더러운 것, 허망한 것, 이것과 다른 것, 즉 거짓, 분을 내는 것, 이것과 다른 것, 참된 것, 덕을 세우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게 무엇 때문에 등장을 하죠?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남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방법, 즉 주께서 나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방법,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웃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면 도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을 낸다든가 거짓말을 하는 건 전부 그것 자체로서의 잘못 이전에 그것은 전부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이웃을 해치는 방법인 겁니다. 부도덕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돼서 변한 것이 뭐냐 그러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를 바꿔놓는 겁니다. 주께서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고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넓혀놓고 있는데 동참한 자가 되어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잘못을 저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결국 도덕과 윤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분을 내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적질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어서 남을 유익해 할지언정 남이 본 걸 뺏어서 내가 앉아먹는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를 본 일입니다. 여기서 바뀌어야 됩니다. 30절 가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부 앞에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의 인간의 삶의 원리들입니다. 다 뭔가 보세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과 악의 모두 남을 죽이는 것들이죠.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남을 죽이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것 보세요.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겁니다. 우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인자와 긍휼과 자비, 용서 이것이 변화받은 자의 주를 본, 회심한 가장 중요한 증언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보여주고 있는 주를 본 사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가라든가 헌금을 그동안 한 걸 뭐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시를 사고도 남겠다든가 이런 건 무의미합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았고 내가 도적질을 안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도적질을 왜 안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입니다. 왜 남에게 눈에 힘주고 쳐다보면 안 되는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자요.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래야 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동참은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를 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안에서 주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회심이요 신자요 신자된 권리요 책임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사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봅니다. 우리의 변화가 다만 열심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과 영혼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사 충성된 종의 길을 완주하는 저희들 되도록 깨우쳐 주시고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입으로 떠드는 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아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저 사람을 보라 라는 말을 듣는 자리까지 주의 뒤를 충성되이 뒤쫓는 충성된 신자의 삶을 살게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